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행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을 도울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제 변명을 그만두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은 확실하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러시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입장과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공식 발언들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어떤 나라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중거리 요격미사일인 데이비즈 슬링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데이비즈 슬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용 미사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물맷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요격미사일은 40에서 300km 고도에서 로켓을 요격하도록 고안돼 있어 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데이비즈 슬링의 실전 배치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데이비즈 슬링의 첨단 기술이 이스라엘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집트 군부가 지난 2013년 민주선거로 당선된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동결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은 채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군부의 강경 단속을 비난했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어제 쿠슈너 선임 고문이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이라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슈너 고문의 이라크 방문 경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이라크의 전투가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현재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ISIL 반군들의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폭우에 따른 홍수와 토사 붕괴로 25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밤 콜롬비아 남서부 푸투마요주 모코아에 쏟아진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와 빗물이 가옥을 덮친 데 따른 것입니다. 재난관리들은 사상자 외에 5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드러내며 우주 개발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적 전용이 목적일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원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9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23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동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도울지 말지는 중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돕기로 한다면 중국에게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을 다루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말이 북한을 1대1로 다루겠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완전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캐슬린 맥팔런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별도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끝날 무렵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중국의 변명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실제로 북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옵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아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이 공격을 당할 경우 한국을 침공할 것이므로 미국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고 애쉬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2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하는 대북 군사행동이나 선제공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며 어떤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거듭되는 논평 요청에 자신이 지난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계획에 참여했었다며 당시엔 실행에 옮길 필요가 없었지만 그런 옵션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을 침공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전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 이후 가장 격렬한 폭력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결과는 확실하지만 매우 파괴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억제 태세와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북한이 그런 사실과 미국의 방어력을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이 중국의 대북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1994년 이래 장쩌민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대 중국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북한에 대한 특유의 역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중국의 그런 태도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무역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중국 측의 협조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6일과 7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31일 열린 토론회에서 크리스토퍼 존슨 CSIS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아직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다면서도 북한과 무역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m hearing once again economics and North Korea are definitely the front and center.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연구원도 경제와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이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위협이며 미국과 동맹에 점점 더 긴급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을 과거보다 훨씬 불편하게 만들 결의에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 정권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지원하는 중국의 위장 회사들과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보했으니 이제 시 주석이 양보할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시 주석도 대북 압박 문제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y guess is that Xi Jinping looks at this perhaps from even a short-term or medium-term perspective.
That is 글레이저 연구원은 시 주석이 단기적 혹은 중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전까지 미중 관계를 긍정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 할 것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킬 조치들을 일부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 Trump to feel when they are face to face that he's going to try to get something from President Xi right there right now on that subject.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마주 앉았을 때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다면 바로 북한 문제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미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필요 이상으로 혹독하게 대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 중국이 언젠가는 사드 배치라는 현실에 적응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이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제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도발하고 화를 돋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연구원도 사드 배치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글레이저 연구원의 분석에 공감하면서도 중국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계속 밝히는 외교적 특성이 있다며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이번 한 달 동안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4월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는 애들 15개 이사국들이 한 달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3일 4월 한 달 동안에 안보리 업무 일정을 협의하는 회의를 시작으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국은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의장국을 맡은 4월 달에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장국인 미국이 안보리의 논의와 합의 형성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보리 의장국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제를 선정해 유엔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9일 뉴욕의 외교관계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me, human rights are at the heart of the 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That's why I'll be devoting a portion of my presidency.
개인적으로 인권을 유엔 임무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전적으로 인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가 특정 국가의 개별 상황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인권 유린과 한 국가의 평화와 안보 사이의 관계 등에 중점을 둔 회의는 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3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보다 일반적인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인권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작전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 분야는 잠재적으로 개혁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의 폭발력 증대, 소형화, 플루토늄 사용 최소화라는 세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소형화 기술을 가다듬고 플루토늄을 줄인 공간에 무기급 우라늄과 핵융합물질을 채우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데이빗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정확한 핵실험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현재 1단계 열핵 폭탄이나 추가 소형화 실험을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30일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서 열핵 무기 디자인과 물질을 시험한다면 폭발력이 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고 핵무기 소형화를 시도할 경우 폭발력이 여전히 작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작게 만들었지만 위력은 10킬로톤 미만이라며 추가 소형화를 추진하면서 위력은 10에서 20킬로톤으로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플루토늄 생산에 제약이 있는 북한으로선 플루토늄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lso probably would like to be able to use less plutonium per weapon.
러시아는 5차 핵실험 때 플루토늄을 4.2kg, 무기급 우라늄을 6.8kg 사용해 28킬로톤의 위력을, 6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 2kg으로 5.8킬로톤 위력을 보였다며 북한 역시 이런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 같은 기술적 개선 여지와 욕구를 고려할 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플루토늄 투입을 줄이는 대신 무기급 우라늄 비중을 높이고 열핵 물질을 투입해 폭발력을 증폭시킨 핵무기를 작게 만드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2단계 열핵 무기, 즉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로 볼 수 없지만 이미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두 핵물질을 혼용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서 열핵 물질로 폭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지 혹은 폭발력이 작더라도 플루토늄 양을 줄이는 데 더 무게를 둘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what we don't know is whether they would be seeking a high yield or just trying to minimize the amount of, let's say, plutonium in the device.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분열 장치에 핵융합 물질을 넣어 폭발력을 키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열핵 물질로 400킬로톤의 위력을 보인 옛 소련의 1950년대 초 4차 핵실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핵시설을 찍은 위성사진으로 핵실험 임박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차량의 움직임이나 대규모 군중의 도열 모습을 핵실험과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해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제주도 남쪽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미일 해군과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SLBM 개발 등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잠수함 탐색과 식별,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지난해 12월 미 한일 안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미 한일 3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우주 개발을 위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적 전용이 목적일 것으로 추측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머지않아 세계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북한이 어떤 사변적 성과들을 이룩하게 됐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은 3일 통할 수 없는 이중 기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북한의 우주 개발 활동이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어김없이 진척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동향 감시 등에 활용할 정보 수집 위성을 발사한 것을 집중 비난하며 북한의 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의 군사위성 발사는 묵인하면서 북한의 위성은 문제시한다며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개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 축적을 위한 시도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정지 궤도에 쏘아올리는 대용량 로켓의 경우 크기가 크고 이동이 어려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보긴 어렵지만 엔진 기술 등 관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출 엔진 테스트를 했을 때 군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시사했던 점까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위성 발사용 로켓이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전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런 점에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ICBM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연장선에서 한 번 더 자신들의 어떤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같이 충분히 볼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해 사변적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위성을 어느 방향으로 쏘아 올릴지에 대한 기술적 고민부터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시험했던 80톤 엔진이 그걸 네 기를 1단으로 묶으면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가 되긴 되글랑. 이제 어떻게 정지궤도 위성을 또 쏘느냐 글랑요. 얘네들이 지금 서해 발사장이면 북위 한 40도 정도 되글랑요. 사실은 북위 40도에서 정지궤도 위성 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지궤도라는 게 적도 궤도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도까지 가서 얘가 들어가려면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위성을 올리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죠. 위도가 높은 데서 쏘면.
장영근 교수는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해도 역시 동서남북이 막힌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요격미사일로 대비태세를 갖춘 현 상황에서 일본 열도를 쉽게 넘길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일본 열도를 무사히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장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3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대신 진전된 태도를 보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 보존소가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 인력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독립적인 증거 보존소가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프로그램 계획 예산국은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감한 정보의 완전한 비밀 유지와 보안을 위해 증거 보존소가 물리적으로 제네바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라는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제네바와 서울에 총 6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분석할 고위급 전문가로는 국제법에 따라 범인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이를 위한 전략을 개발한 경험이 최소 15년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급 전문가는 출신국에 상주하면서 서울과 제네바를 오가며 활동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제네바의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증거보존소 신설을 담당하고 정보와 증거를 통합 보존하는 일을 담당할 최소 7년 경력의 법률 담당관 1명과 실무를 담당할 최소 5년 경력의 정보관리 담당관 1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사무소에는 국제형사제도 전문가 1명과 한국형사법 전문가 1명, 또 한국법 통역 전문가 1명 등 3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증거 보존소를 운영하고 6명의 인력이 활동하는데 총 178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4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결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9년 만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가 설치된 여객선까지 띄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과 중단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 금강산에 관광 여객선 투자 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강산 관광용 여객선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개발총회사는 고성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톤에서 3만 톤급 여객선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나 합영 기업이 10년간 미화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내서는 특히 1,000명의 승객들을 위해 여객선 안에 서양식 도박장인 카지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객선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특구에 외국인만은 도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다 획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이 여객선을 투입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2001년 8월 북한 일본으로 가던 망경봉호를 투입해 라선과 금강산을 오가는 해상 관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어 2013년 2월에도 싱가포르 유람선 황성호를 도입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했지만 이 역시 관광객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합의로 1998년 11월에 유람선을 이용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어 2003년 9월 육로 관광길이 열리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한국현대아산 정몽원 회장의 발표입니다.
오늘 분단 반세기 만에 군사 붕괴선을 통과하여 역사적인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합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10년간 한국 국민 200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은 관광객 1인당 50에서 $100씩 입장료를 받아 매년 4-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연에선 한국의 여성 관광객 한 명이 북한군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세 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한국 통일부의 김남식 교류협력 국장의 말입니다.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 강화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은 전혀 이렇게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기존 입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관광객 안전보장을 포함한 합의안을 작성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 간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이듬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금강산 관광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자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에 있던 한국 측 건물과 시설을 몰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2012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을 국제 관광 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외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온산 금강산 국제 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 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카지노까지 허용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배경에는 외환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금강산 5천만 불 정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환안이거든요.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인 거죠.
실제로 북한은 올해 심각한 외환안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광물 수출과 개성공단 그리고 관광 등으로 30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개성공단도 폐쇄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외화 수입은 1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원하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오늘 북핵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제재가 있지만 북한의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참가를 신청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 참석차 강릉을 찾은 북한 체육성 고위 관계자가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12년제 의무교육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에 나섰습니다. 핵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민생 분야 치적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일제히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2일자 일면 사설에서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라고 스스로 치켜세웠습니다. 사설은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쓰라린 좌절과 절망감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를 반박하기 위한 소재로도 활용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일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며 교직원과 학생, 학부형들 모두 희망과 환희에 넘쳐 있다고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12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적 실시와 의의에 대해 선전하는 글을 잇따라 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제는 발표한 지 5년 만에야 그것도 한 차례 연기되는 곡절을 겪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 두 번째로 소집한 최고인민회의인 지난 2012년 제12기 6차 회의에서 기존 의무교육을 소학교 과정을 1년 늘려 12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전까지는 취약전 과정 1년과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인 총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1월 북한 관리와의 문답을 통해 2016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보도했지만 지난달 29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시행이 1년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적극 선전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들어서가지고 특히 7차당대회 이후에 북한의 국가체계를 고쳤고 그다음에 이 국가체계들이 여러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이 교육에서 12년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통일연구원에서 개관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현인혜 박사는 핵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면서 이렇다 할 민생 분야 치적이 없는 김 위원장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자신의 애민정신을 선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 등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업에 급급한 일반 주민들로선 의무교육기관이 1년 확대된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 남쪽처럼 학력 가지고 벌어먹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교육이 1년 늘어나면 어떻고 뭐 1년 줄어들면 어때요. 주민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돌리고요. 국가적으로나 떠드는 거지 1년 더해서 뭐 우리 애가 무슨 학력이 늘어나가지고 뭐 그게 별로 힘으로 느끼진 못하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런 의무교육을 제대로 시행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실시하려고 했다가 1년 지연된 이유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글쎄 아무래도 경제적 그 여건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실 문제, 교과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 제도를 실시한다는 게 아마 재정 문제로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무상교육은 경제난 때문에 말뿐이고 학부모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교사들의 부족한 월급을 채워줘야 할 정도로 망가졌다며 앞으로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에만 수천여 명의 탈북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탈북자는 낯선 자가 아닌 남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넘어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연극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연극 목란 언니는 북한을 탈북한 목란의 남한 생활과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3국을 떠돌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예술학교에서 아코디언을 전공한 조목란이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브로커의 소가 정착금과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모두 잃게 됩니다. 부모님께 보낼 돈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술집을 운영하며 세 남매를 키운 조대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들 태산의 간병인으로 목란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란 언니 연출가 전인철 씨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돼서 탈북을 하게 되고 남한에 정착하게 된 조목란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온 조목란이라는 탈북 여성의 눈을 통해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얼굴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연극 목란 언니는 2012년 처음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그때 약 2만여 명이던 남한 내 탈북자는 현재 3만여 명으로 늘었고 초연 당시 탈북자 브로커 역의 극중 이름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설명과 웃음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관객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 2012년이 이제 초연이었는데요.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의 중심에 있게 된 거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작품 내적으로 보자면은 전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연극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전에는 좀 연극적이었고 지금 조금 더 현실적이 된 부분들이 아마 차이가 될 것 같아요.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힘들게 남한으로 넘어왔지만 정착하는 과정에선 북한과 다른 문화와 낯선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연극 목란 언니는 이런 탈북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탈북자들이 가장 힘든 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극 중에서도 이런 그리움이 대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만큼 허겁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1년 됐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루가 참 멀다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돌부리에 걸 때서 툭툭 넘어진단 말입니다. 저 땅속으로 푹푹 꺼내 들어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야!
미안합니다! 자꾸 치부렁치부렁거려서.
네가 그 마음을 안다고?
극중 목란 언니 역을 맡은 배우 김정민 씨는 탈북자 역을 연기하면서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고 싶다라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사는 저로서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극에서 실제로 그게 살아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극 중에서 목란이는 조대자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조대자의 눈에 비친 목란은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인물인데요. 어느새 가족들과 작은 정이 쌓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를 쉽게 봤어, 맞지를? 북한말로 뭐라 그럴까?
동문화를 대강 봤어? 그렇지?
잘못이었어, 너를 만난 건 이거는?
허물이어서 동물을 접한 건?
목난 언니 역을 맡은 배우 김정민 씨는 극이 분단된 남북처럼 갈라진 사람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서로 어떻게든 뭐 예기치 않게 만나지려고 하는데 결국 또 못 만나지고 이런 약간 좀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 약간 비극적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만난다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좀 폭넓은 사고를 좀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인철 연출은 어느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와 있지만 여전히 먼 이웃이기도 한 탈북자의 눈을 통해서 남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한이 너무 사실은 우리도 하루하루 지내는 게 몹시 분주하고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북에서 남으로 오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직 중국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고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한국 최고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상 123층입니다. 높이가 555m 초고층 빌딩이 오늘 공식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 높이고요. 세계에서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타워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개장식을 앞두고 어젯밤 건물 외벽과 인근 호수를 연결하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불꽃 쇼가 펼쳐졌는데요. 그 건물 외벽에 한 750여 곳에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죽 3만여 발이 만들어낸 그 11분 동안의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불꽃쇼가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였습니다.
불꽃이 건물 외벽을 타고 춤을 추듯이 움직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 외벽에 그 카운트다운 표시도 하는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도 좀 독특했습니다.
네.
음악에 맞춰서 연출해낸 그런 불꽃쇼가 555m 높이 월드타워의 웅장함을 또 부각시켰는데요. 불꽃쇼에 들어간 화약 비용만 무려 40억 원, 미화로 358만 달러였습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불꽃쇼가 이 한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알렸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 월드타워는 어떤 건물입니까?
뭐 복합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12층까지는 뭐 금융센터, 메디컬 센터, 갤러리 등 뭐 이런 시설이 입주되어 있는 복합 공간이고요.
네.
그 위로 38층까지는 사무실, 또 그 위로는 주거 시설, 또 그 위에는 호텔이 또 있습니다. 114층에는 한층 더 고급스럽다는 고급 사무 공간이 돼 있고 117층부터 제일 꼭대기인 123층까지는 서울 스카이라는 이름의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대가 있는 곳이 478m 높이인데요.
네.
여기까지 초고속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상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단 1분입니다. 전망대에는 특수 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뭐 도로 위에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맑은 날이면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40km 밖에 있는 인천 송도 그리고 서해 앞바다까지 볼 수 있는 360도 탁 트인 그런 전망을 볼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서울에 가면 63빌딩을 꼭 봐야 한다는 얘기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두 배가 높은 빌딩이 서울에 들어선 것이네요?
네네. 여의도에는 63빌딩, 서울 구경의 필수 코스였는데 이제는 롯데 월드타워에 그 인기를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외관은 그 서해, 도기, 그러니까 한국의 곡선미를 반영한 원뿔 모양입니다. 위로 이렇게 높게 치솟아 있는 그리고 약간의 곡선미가 있는 그런 그 건물이고요.
네.
이 공사를 하는데 6년이나 걸렸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서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요. 철골은 에펠탑 7개를 지을 수 있는 5만 톤이 들어갔고요. 콘크리트는 32평 아파트 한 뭐 3,500세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들어갔습니다. 건물 전체 무게는 750톤이라고 하는데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이 1,000만 명의 몸무게가 평균 75kg이다. 그러면 이 인구 전체를 다 한 그런 무게와 같다고 합니다.
네.
초속 80m 강풍에도 견딜 수가 있고요. 진도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하를 받아야 할 개장식에 무거운 분위기도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롯데월드타워를 세운 곳이 롯데그룹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도 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뉴스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이 그 롯데제과로 출발한 이 롯데그룹의 50주년이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인데 사실 지난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승계에 대한 그 형제 간의 법적 분쟁도 있었고요.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대기업의 출연금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지금 중국 현지에 있는 롯데마트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계열사죠. 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한 해 한 5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뭐 중국인 관광객 지금 완전히 끊어지다시피 한 상태인데
네.
그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은행인데 점포가 없습니다. 업무를 보는 직원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은행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름은 K뱅크이고요.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점포도 없고 직원도 못 만나고 그런데 은행 본연의 역할은 다 하는 참 신기한 은행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저금도 할 수 있고요. 적금도 할 수 있고 돈도 인출하고 송금도 할 수 있는 뭐 은행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 점포가 없기 때문에 뭐 부동산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인력도 줄일 수 있어서 그곳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작용되고 있는 은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와서 은행 거래를 처음 해보는 탈북자들 대부분이 시중의 은행 역시도 돈을 맡긴다는 거, 내 돈 잘 갖고 있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북한의 청취자들에게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개념이 좀 쉽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뭐 한국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은행 업무를 보는 것 적어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이고
네.
이런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미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인터넷 은행 업무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충격적인 것은 아닐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네.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은행의 인터넷 업무는 계좌는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업무를 보는 것인데요. 이곳은 계좌 개설도 인터넷으로 합니다. 이 손안의 은행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K뱅크라는 앱을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아서 회원 가입도 하고 기본 정보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원하는 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영상 통화로 물론 24시간 언제든지 하니까요. 새벽에도 가능합니다. 직원과 연결해서 얼굴에 어떤 인증 절차를 끝내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점포를 가야 해결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는 실명 확인 절차도 좀 독특하게 지문 등을 이용한 확인을 하고 있어서 간편해진 것 같고요. 이 한국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의점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점에 있는 은행 자동화기기, 뭐 CD기, ATM기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통장이나 카드도 없이 그냥 계좌번호 누르고 비밀번호만 눌러도 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전화기에 문자를 어떻게 좀 넣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그냥 송금도 할 수 있는 퀵 송금이라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은행이 개설됐으니까요. 손님도 많아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중은행들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해야 할 분위기입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첫날 아주 기록적인 규모의 계좌가 개설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0시부터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이 오후 3시까지인데 개설 계좌가 무려 15,000건이라고 합니다. 시중 16개 은행의 월 평균 개설 건수 첫날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구치소 현장 조사로 내일 시작됩니다. 앞선 검찰 소환 조사에 이은 추가 조사인데요.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상황 또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해 줄 것을 변호인 측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수감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정지된 상태인데 만약 구치소 외부로 이동할 경우에 다시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까?
법원에서도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핵심 뇌물죄에 관한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기업들이 어떤 재단 설립을 위해서 낸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왔었는데요. 예, 법원의 구속 결정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끌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달라진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에 자리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고요. 어제에는 책과 사진 등 영치품 그리고 영치금이 전달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 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